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우! 아, 아, 네. 네. 아, 이거 좋네요, 좋네요. 약간. 네,
저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격동 500년이라고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죠?
이 힘이 과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격동 500년은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청취자의 집중력 이런 걸 생각하는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저희는 그냥 뭐랄까 타임아웃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는지 저희 좀.
참고로, 저 안쪽에서 곽지 작가님께서 공언하셨습니다. 1시간 가능하다.
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 자, 먼저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최 팀장이고요. 곽지식 작가님, 이용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평소엔 정말 시계를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네.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살짝 좀 긴장감이 있긴 합니다.
격동 500년 역사상 가장 큰 시계가 앞에 놓여 있다.
아, 마치 시계가 없었던 것이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그럼 바로 들어가서 뉴스 하나 짧게 얘기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 예전에 이 얘기를 뉴스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사에서 중대 발표라면서 발표를 맞아. 했는데 그때
한참 나사가 중대 발표 컨셉에 꽂혀가지고
그죠.
1년에 한 두어 번씩 계속했던 때였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매번 나오는 것마다 뭐 화성에서 물의 흔적, 뭐 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약간 이런 네. 거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금성 뉴스였던 것 같아요.
막 충격 발표, 엄마 사랑해 막 이런 느낌이었었잖아요. 약간.
그게 뭐였냐면 네. 인 대신에 그러니까 생명체는 있으려면 여섯 가지 원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뭐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황, 인 이렇게 여섯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게 다 필요한데 나사에 있는 연구팀이 발견을 했는데 어떤 박테리아 하나가 인이 없이 인을 대신 비소를 인으로 사용해서 DNA를 만들고 생명의 중심 어떤 뼈대를 만들고 있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인이 없이 있게 된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때 약간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뉴스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인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움직인다는 게 다 공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가지고 다 생겨났다라는 그런 화학적인 그게 증거 중에 하나였는데 인을 안 써도 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과장해서 생각하면 얘는 왜 인을 없이 어떻게 혹시 뭔가 외계인 피가 섞여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만한 기원이 것이었기
기원이
때문에.
다른 생물일 수 있는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 지구에서 생긴 것 중에 얘는 특이하게도 인 안 쓰고 딴 걸로 이렇게 생긴 거겠지만 그 정도의 상상까지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이 대기나 우주에서 이렇게 쉽게 발견되는 굉장히 작은 양의 그런 원소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인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인이
인광석.
들어간 인광성 뭐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그 고체 형태로 지구에 있고 지구에서는
그 얘기하지 말랬는데 인위예지 얘기하지 말랬는데
아, 네, 그거 아까 제가 네네네. 한번 경고를 하고 왔습니다. 저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에 인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흥분하는 종류의 그런 원소여서 일단은 이 기사가 굉장히 좀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한 10년 넘은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막 이제 후속 연구가 막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뭐가 밝혀졌냐면 일단은 아니다. 이 박테리아는 인이 그러니까 인을 아주 조금 가지고 있고 비소를 잘 견디는 박테리아일 뿐이었다. 이런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사실 밝혀진 지는 조금 됐고 최근에 뉴스가 됐던 거는 이 논문이 15년 만에 논문이 철회됐다는 얘기였어요. 아주 최근에.
15년 만에 철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던 기사는 이 철회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을 좀 다룬 기사였는데 생각해보면 이 연구팀은 연구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네. 약간 실험실이 좀 오염 또 이렇게 극미량의 원소들을 다루는 실험실은 또 오염이 또 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게다가 틀린 논문 쓴 거가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틀린 가설을 세우는 건 거의 과학자 일상인데 누군가가 만약에 철회된 논문을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약간 이 사람 좀 약간 문제 있는 연구자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가혹하다? 아니면 이제 뭐 그래도 이 정도로 중요한 얘기를 할 거면 좀 진중하게 했어야지 그런 경고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 사이에서 좀 논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게 그냥 잘하는 일이냐 못하는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논문 철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틀린 논문, 잘못된 결론 이런 거를 허다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무서워서 논문을 하나를 쓰지를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과학의 발전을 되게 막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또 뭐랄까요 편의를 생각한다고 할까요? 후학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생각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은 이게 화제가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 그거 가짜였지 그거 사실은 아닌 걸로 판명됐지라고 다 알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나 아니면 시간이 한 7년이나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돼서 논문이 나오면 더군다나 논문이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그런 이름 있는 학술지에 실려 있으면 이거는 믿어도 되는 거겠지. 다들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엉뚱한 이야기가 그 후에 다시 부활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자체에 대해서 쓰는 논문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그 논문의 핵심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비소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실험하는 그런 거를 논문으로 쓰려고 한다. 그럼 그런 논문 쓰면서 보통 앞줄에 그런 비소라는 물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쓰기 마련이거든요. 비소는 되게 위험한 물질이고 뭐 옛날엔 도구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그런데 한때 비소로 사는 생물도 있기는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마디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그냥 사이언스에서 그냥. 검색이 됐으니까 아 이건 뭐 한마디 정도 써놓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7년, 10년이 지나서 이런 류의 논문이 3개, 4개, 10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미래의 세대의 사람들은 이거는 맞나 보다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또 철회를 해놓으면 좀 뭐랄까요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있기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알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논문의 그 서두 부분을 이제 사람이 쓰느냐 아니냐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용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진짜 그렇다.
사실은 그 문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이 사이언스에 올라온 논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정보들이 다 거의
그거를 위해서 이거 남겨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이런 적이 있었다.
이거 너 네가 쓴 거 아니면 AI가 쓴 거지. 비소가 어떻게 이게 맞다고 썼어? 이게 과학계에서 파놓은 함정이야 이 녀석들.
아 그럴 수
하나 하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약간 뭐랄까 거르는 질문.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런저런 논문을 검색해 보면서 뭐 혈액형에 따른 유아 교육 지도 방향의 뭐 차이 뭐 이런 교육학 논문
맞아
그리고 뭐 무슨 MBTI에 따른 태권도 뭐 성적에 뭐 영원한 게 뭐 이런 논문들을 분명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들이 멀쩡하게 실려 있고 지금까지 처리 안 되고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철회한 건 예전에 그 중국 황제들이 가끔 그런 말씀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생엔 범부로 태어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관련 없으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제가 되고 너무 스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회가 돼야 되는 상황.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오늘 격동 500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집에다가 오늘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오신 분도
그렇군요.
있다고.
그렇군요. 저희 마음 편하게 해도 되겠네요.
그럴듯한 예감이 좀 벌써부터 드는군요.
그 칼 세이건의 명언이 있죠.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요구된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시작하기 전에 짧은 뉴스. 네, 여기서 마치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격동 500년의 주인공 화포 최무선 선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인들 노래 가사에서 따고
싶거든요.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최무선, 우리 이런 걸 항상 해야 되죠. 우리 무성할 무자에.
그렇군요.
그리고 베풀 선자를 쓰시는.
어디 최씨십니까?
이분이 영천 최씨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영천시가 있고 영주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자 이렇게 하니까 길어지는 거야 맨날. 영천하고 영주가 한자가 달라요. 영천의 영자는 영원하다는 뜻이라서 영원히 흐르는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천은 영주의 영자는 이제 번영한다 그 영자거든요. 그래서 번영한 마을, 번영한 동네, 번영한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다른데 한글로는 영천 영주가 같아요. 근데 옛날에 천주 뭐 산 뭐 원 이런 말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천을 영주라고 하기도 하고 영주를 영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자를 안 보면 되게 헷갈리게 좋게 생긴 그런 지명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둘 다 경상북도에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기는 좀 떨어져 있어요. 영천은 대구에 좀 가깝게 붙어 있고 영주는 더 북쪽에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긴 한데 되게 헷갈리는 그런 지명인데. 예, 최무선은 영천 최씨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씨로서?
아, 네.
어디 최씨세요?
아, 저는 경주 최씨입니다.
영천 최씨가 경주 최씨에서 갈라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의미 있는 이야기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최무선 출생지 논란, 뭐 이런 게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다 영천 출생이다로 해줍니다. 왜냐면, 영천시에서 영천의 영웅으로 최무선을 되게 밀고 있어요. 네. 예, 영천, 그.
아니, 요새 지자체 가면은 다 그 지역에서 어떤 이것보다 훨씬 사소한 업적을 세운 분들도 다 약간 기념관 만들고, 네, 뭐 유네스코 뭐 지정하고 저도, 뭐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시골 계신 그 부모님 댁에 내려가면 한 15년 전에 신축한 논계 생가가 있거든요.
뭐요?
아, 논계 생가인데.
아, 논계 생가.
한 15년 전에 신축해가지고.
아, 네. 신축한 논계 생가.
네네.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네.
그래서 영천에는 보통 우리 뭐 서울에 과학관 있으면 뭐 서울 시립 과학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영천에는 과학관이 최무선 과학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예 영천이 최무선의 고장이라는 걸 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네. 그 위인전에서 봤을 때는 그 최무선이 어린 시절 그 개성 송악산에 올라가서 불꽃 노래를 보면서 화약을 만들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아, 그렇구나.
그 이야기인데. 아, 네네. 최무선의 아버지가 광흥창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기록에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광흥창은 이 근처인데.
그 광흥창하고 같은 기관인데 이때는 고려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개성에 있었던 같은 일을 하던 기관이죠. 광흥창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의 창고죠. 그래서 보통 벼슬을 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나눠주기 위해서 물건을 저장해 놓는 막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건 뭐죠? 기획 뭐 그런 느낌? 약간 그거 밑에 있는 약간 어떤 금고를 할 거 할까요?
약간 보건복지부 같은 역할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비밀 공유도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약간 조금 더 멋있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항상 이제 포트녹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영화 보면 금괴가 막 쌓여 있는 그런 요새가 미국의 어느 한 곳에 있어가지고 악당들이 항상 그걸 털러와 가지고
놀이죠.
007 골드핑거에서는 거기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골드핑거가 그 금을 훔치려는 줄 알고 막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골드핑거를 훔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핵을 터뜨려서 금 시세를 교란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흥창사라는 그 벼슬을 최치원의 아버지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최치원이 그 집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났으면 어릴 때부터 개성에서 살았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냐. 라는 것도 되게 해볼 만한
그러네.
추측입니다.
그러네.
그렇지만은 영천에서는 강력하게 영천 출생을 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식 표현이긴 한데, 최무선은 영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상에서.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아시죠?
연인 장비다,
장비가 나는 연인 장비다라고 하는, 사랑해달라는 뜻입니까?
그게, 비웃는 것처럼 돼버렸네.
그게 이제 자신의 가문이 출신이 사실은 연나라 땅, 베이징, 그쪽 근처다.
상산 조자룡이다.
그런 것도 자신의 가문이 이제 상산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지. 내가 꼭 그 지방에서 안 태어나도 그 말은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무선이 영천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영천 가문 출신인 거는 맞지만 내가 뭐 어릴 때 태어난 건 영천이 아니다. 우리 저기
네?
이용 기자님도
아 네네.
예, 대전에서 사실은 태어났어요.
아, 그렇죠. 대전에서 태어났고.
근데 대전인이라고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아, 만약에 대전에 출마하게 되면 강력하게 써먹을 생각이고요. 네. 그 전까지는 굳이 강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영천에서 최무선 영천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뭐 그 아니라는 증거도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대체로 영천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개성으로 고려의 수도로 이동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아직도 애매한 게 나왔나요?
아니, 이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까지만.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 보통 무슨 예를 들어서 경주 최씨 같은 사람들은 경주에서 살다가 내가 경주에서 살고 있으니까 경주 최씨 해야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천 최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주 최씨인 사람이 고려 시대에 되게 성공을 해가지고 개성에서 성공을 했겠죠 아마. 임금님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이제부터 영천을 너의 어떤 영지 같은 걸로 해줄게. 너를 영천 뭐 부원군 이런 걸로 시켜줄게.라고 해가지고 난 그럼 이제부터 내 후손들은 그냥 경주 최씨 안 하고 영천 최씨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 아주 아주 옛날부터 영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집성촌을 만들어서 뭐 살고
신석기 시대부터 살고 이런 거는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사실은 개성에서 태어나서 가능성도 좀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중로는 영천 출신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에는 이렇게 성씨 시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에는 이제 외국에 가야죠.
히딩크.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이제 귀화를 이제 외국인으로 태어나셨다가 귀화를 하시면 봉관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저희 조상님도 그렇고 굳이 왕까지 안 되고 대충 한 뭐 장관 정도 하면은 대충 네. 하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봉관을 창시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아,
재판 한번 걸어보시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실 수
일단 그 정도 성공을 먼저 하고.
네. 네.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위인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를 하죠.
네, 불꽃놀이를 보고 뭐
그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들 생각 위인전기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가 거의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위인전에서 나오는 묘사 중에 하나 건질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최치현이 어릴 때부터 개성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무선.
아, 최무선. 아, 최무선이 최치현이 경주 진짜 경주 최씨죠.
아, 맞죠. 네.
네. 최무선이 어릴 때부터 개성에서 살았었기 네네. 때문에 정말 네. 어린 시절에 불꽃놀이 하는 장면을 보고 감탄을 하거나 감동을 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근데 불꽃놀이를 했어요?
그렇죠.
개성에서?
왜냐면 세계 최초로 화약이 개발된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화약이 최초로 개발된 거는 그야말로 진짜 그 화약이라는 물질이 최초로 개발된 거는 정말 정말 옛날입니다.
그래요?
예, 한 뭐 신라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럴 때 뭐 서기 한 700년, 800년 중국 사람들 네. 더 멀리 잡기도 하지만 네. 근데 좀 이렇게 여기쯤은 진짜 발견됐겠다 싶은 때로 봐도 서기 한 800년, 900년 때쯤 되면 이 화약 물질이 발견이 되기는 됐었던 걸로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자연 상태에서 찾을 수 있기도 하니까
근데 왜 무기로 안 써?
그렇죠. 무기로 쓴 게 그거보다 한참 뒤에요. 아. 처음에는 이제 무기로 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네, 불꽃놀이 하고
이게 오늘 어떻게 하죠 이거 오늘 본론하고 본론하고 살짝 좀 빠지는 이야기인데 요거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면 혹시 두자춘 이야기라는 거 아시는 분 두자춘? 계십니까? 많이 아시면 안 하고 그냥 통과할게요. 두자춘 이야기 모르세요?
저 한 분 아는 줄 알았는데 그 목을 긁으시는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아쿠타가와인가 그분이 일본 소설로 쓰기도 한 이야기인데 두자춘 이야기 뭐냐면 아 이거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호기심이 생기시면 정말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풀 버전을 저희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가 하면 대충 중국 수나라 당나라 이 시대쯤 얘기해요. 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후반쯤에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두자춘이라는 사람이 뭐 대부분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 약간 가난하고 좀 살기 팍팍한데 힘들게 일하기는 싫고 놀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
마치
인류 어떤 공통의
근데 마치 한 천년 후에 허생전 주인공처럼 어떤 비범한 아저씨가 할아버지라고 합시다. 그게 더 비범해 보이니까. 네. 어떤 비범한 할아버지가 그럼 돈 얼마나 있으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해가지고 크게 부릅니다. 얼마쯤 한번 100만 달러라고 합시다.
네.
아니, 좀 더 크게 합시다. 1000만 달러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네. 달러 단위를 쓰지 않았겠지만. 네, 네. 그래? 1000만 달러 그냥 바로 줘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1000만 달러 펑펑 쓰면서 막 놉니다. 막 모든 인생의 쾌락을 다 즐기면서 막 사람들한테 돈 뿌리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몇 년 안 써가지고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너무 허무하다. 이게 뭐지? 오히려 인간만 더 피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인생의 허무를 느껴 더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비범한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요. 천만 달러 줬는데 왜 행복하게 안 살고 있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이 갚으라고 하면 진짜 무섭겠다. 이제 갚아라 뭐 이러면
진짜 아니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두자춘이. 이러저러하다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럼 내가 돈을 다시 한번 줄게. 이번에 얼마나 있으면 되겠냐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얼마쯤 할까요? 5천만 달러 달라고 하면 5천만 달러 알았다고 바로 현금으로 줍니다.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좀 인생 평생에 걸쳐서 보람차게 쓰면서 한 인생 다 잘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놀아봤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또 뭐 괜히 뭐 한다고 하도 실패도 하고 어쩌고 하다가 다 날려먹어요 또.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더 허무한 거야. 너무 막 자신이 막 증오스러운 거야. 네네. 두 번이나 이런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왜 이딴 식으로 나는 인생을 살았나.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거야.
오래 사시네.
그래가지고.
네. 할아버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게 잘 좋은 포인트 보셨어요. 좋은 포인트 보셨어요. 네. 그 복선이야. 네. 그래서 이 두 자춘이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5천만 달러 어떻게 됐냐고 라고 하니까 이러저러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하냐고 내가 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자춘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자기에게만 이런 기회가 오는 게 너무 좀 놀랍고 이상하기도 해가지고 이번에 1억 달러를 주시면 진짜로 보람차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1억 달러를 줘요. 그래서 두 자춘이 그 1억 달러로 뭘 하냐면 정말로 보람차게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고 큰 돈이 없이 할 수는 없는 무슨 뭐 댐 공사라든가 뭐 이런 뭐 전쟁으로 파괴된 마을을 재건하는데 이런 데 다 보람차게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자춘을 존경하는 그런 위협을 이룹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아 이제 참 보람차게 한 생애를 보낸 것 같다. 네.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더니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두자춘이 이제 덕분에 진짜로 보람차게 인생을 보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두자춘 보고는 혹시 나를 따라올 생각 있냐고 그러거든요. 두자춘이 이 할아버지를 완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네. 그 할아버지가 이상한 산속에 비범한 동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지켜야 될 일이 딱 한 가지인데 근데 되게 힘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모든 걸 너한테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하겠다는 다짐만 해달라고. 내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뭐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그것만 좀 참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자춘이 그렇게 하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요. 계속 거기서.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동네에 경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산골에 이런 데가 왜 있어? 뭐 자연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넌 누구야?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조사를 하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잡아가거든요. 잡아가가지고 옛날이니까 뭐 고문도 하고 뭐 조사를 하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막 엄청나게 때립니다. 절대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두 자춘이 결국 죽습니다.
왜?
네? 죽어가지고 저승으로 가요. 저승으로 가니까 저승에서 염라대왕 뭐 이런 사람이 심판을 하겠죠? 네. 심판하면 넌 누구야? 죄를 지어서 착하게 살았어? 나쁘게 살았어? 막 물어보겠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그 할아버지가 말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끝까지 참습니다.
말하면 그 염라대왕이 이러면서
아니, 하여튼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참아. 그래서 염라대왕 이상한 놈이네. 너 같은 놈은 오히려 인간 세상을 한번 더 경험하게 해주면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거 아니야?
봐야 돼가지고 환생을 시켜줘요. 환생을 시켜줄 때는 여자로 태어나게 환생을 시켜줍니다. 태어나서 그때도 이제 그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는데
말을 안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평생 동안. 장성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분위기는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 어떤 부유하지만 특이한 이상한 그런 부잣집 아들내미가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아 이 그 집에 자기 부모님이 새로 태어난 생에서 부모님이 근데 우리 애가 뭐 다 좋은데 말을 안 하지 않냐고. 근데 괜찮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 당나라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여자가 말 많으면 안 좋다고. 난 오히려 말 없는 여자가 더 좋다고. 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식도 낳고 자식도 막 키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좀 삐뚤어진 놈이었거든요. 이 남자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 부인이 모든 행동거지와 정신상태와 모든 그런 거를 보면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 어떤 비밀을 숨기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아무 말이나 한마디만 해달라고 이 삐뚤어진 남편이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고 합니다. 끝까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때리고 칼부림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아기 있죠. 아기를 가져와가지고 이래도 말을 안 하겠냐고 라고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아기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두 자춘이 으아 안 돼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떠보니까 다시 그 집 앞에 그 할아버지의 그 집 앞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망했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있겠어요? 무슨 이상한 약을 항아리에다가 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약이 완성만 되면 그 약을 너하고 나하고 하나씩 나눠 먹으면 우리가 신선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는데 네가 그 조금의 시간만 더 참았다면 그 사이에 약이 완성됐을 텐데 약이 완성이 안 됐다.
약이랑 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그런 신비의 기운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점이 이런 약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화약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이게 속현괴록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이 책의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두자춘이 이제 어떤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뭐 쓸쓸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끝인데 맨 마지막 결말 장면이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약 맞는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집이 다 폭발했다고 돼 있어요. 그 집이 다 불길에 휩싸이면서 폭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과학자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왜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화약이 개발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옛날에 당나라 시대, 수나라 시대, 그 전에 남북조 시대 이럴 때에 그 신선이 되기 위해서 각종 약을 만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신선이 되는 약이랍시고 온갖 종류의 약을 다 실험해 봤는데 그중에 그러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바로 화약이었고.
약간 동양 개념의 연금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저 양반 맨날 뭐 단약 만든다고 그러더니 집이 펑 터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지야. 네. 이래가지고 신선이 됐는 개비어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것보다도, 화약의 핵심 재료라고 하는 게 이제 질산칼륨, 질산포타슘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최치원은 그걸 염초라고 불렀습니다. 그 염초 성분이 화약의 제일.
최무선.
네. 최무선은 그걸 염초라고 불렀습니다.
네네.
염초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염초를 좀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발작을 하게 돼요. 이상한 행동을 막 하게 돼요. 발작하면서 갑자기 막 데블레를 구른다든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뭔가 정신이 새로운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나 보다.
신선이 될 것 같아, 이런 거.
그리고 새로운 단계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먹다 보면 이런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사람 피부 색깔이 바뀌는 그런 희한한 이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군부대에서 일하시는데 야, 이거 화약 먹으면 얼굴 색깔 바뀐데? 라고 해서 총알 까가지고 마셔보시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요즘 화약은 코다이트 뭐 이런 거라서.
맞아요. 요즘 화약은 성분도 달라요, 사실. 근데 죽어요, 잘못하면.
군대 있을 때 먹어볼 걸.
근데 막 색깔이 막 바뀌거든요, 얼굴 색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오늘 얼굴이 약간 좀 불구스레하게 술찬 아저씨 같았는데 왜 얼굴이 약간 파란색으로 바뀌지? 뭔가 얼굴이 파란색인 어떤 새로운 종족으로 변신하려고 그러나 옛날 사람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비족 뭐 이런.
나비족.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런 이름을 쓰진 않았겠지만 진짜 새로운 어떤 다른 천상 세계의 종족으로 변하나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중요한 사람을 신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염초를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화약 퍼먹는다고 신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는 다 실패했지만 워낙에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약삭빠로 머리 돌아가고 현실적인 사람이 그렇지만 이거를 무기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불지른데 사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나 둘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불지른 용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정도에.
그전에는 불꽃놀이만 했나요? 화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로 사용한 게 더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어떤 총이나 대포를 쓴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간단히 좀 불을 지르는데 좀 빨리 지르는 용도. 뭐 이런 정도로 하나 둘 사용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사용되다가 유용하다, 요긴하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불꽃놀이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대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대체로 보면 한 중국의 송나라 시절 이 정도부터 이렇게 쓱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한 뭐 초기 전기 이럴 때하고 겹치죠. 그럴 때부터 이렇게 슬슬 개발이 돼가지고 몽골 제국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런 화약을 이용하는 무기가 완연히 중국에서는 발달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고려 사람들도 다 알았거든요. 몽골 제국하고 싸우면서 그거를 맞아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걸 다 알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경로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보려는 시도도 고려에서도 꽤나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화약을 무기로 쓰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죠. 한 300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면 고려에서도 이거가 좀 유용한데라는 생각은 왕왕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무선이 태어날 정도의 시기, 이 시기가 한 14세기 후반 정도 됩니다. 1300년대 후반. 태어난 어디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몇 년생이다라고 빡 찍혀 있는 그런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 태어난 해는 정확하게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추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 한 1350년 뭐 전후 1300년대 중반 언제쯤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쯤이 되면 그러니까 최무선이 어릴 때쯤이 되면 소량의 화약을 구해와가지고 뭔가 이런 활동을 해보는 활용을 해보는 그런 일들이 고려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주 소량이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데 성공한 사람도 고려에도 있기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지는 못했다라고 해도 대표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이 1371년에 이 정도면 뭐 사실은 최무선이 어느 정도 성장한 시기긴 한데 이때 남아있는 기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1371년 이 시기에 고려를 되게 뒤흔들었던 좀 뭐 유명하고 요상하고 특이하고 이상하고 화제의 인물 역사에 남은 놀라운 이상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두 글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창민 선생님 연기하신 버전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뭐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신도.
네네.
아, 예. 관객들 분들께서 먼저 던져주시죠.
신도 이러시는데.
얼른 받았죠.
우리의 어떤 시청자들의 이런, 뭐랄까요.
아, 여러분 지금 손창민 얘기 듣고 맞췄다고 약간 비웃으시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할까 하려다가 준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말 그냥 뭐냐면
하셔야죠.
아, 격동호 백년이잖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된 게 세계로 퍼진 게 정설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 과학자들 중에는 어떤 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체적으로 유럽에서도 연금술 말씀하신 대로 발달하고 있으니까 네. 자체적으로도 유럽에서 화약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뭐랄까요 어떤 민족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네. 유럽에서 그런 이야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중국에서 들어간 게 최초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발견하는 게 좀 있기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서 널리 퍼지지 못하고 중국에서 건너간 버전이 결국은 주류로 다 퍼진 게 이게 좀 정식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소수설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제일 되게 잘 형상화했던 그런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시청자들은 다른 부대 설명 없이 다들 아실 텐데 네. 옛날 텔레비전 시리즈 중에 맥가이버라는 게 있었어요.
아, 예, 그럼요.
랄랄랄랄라 맥가이버.
네, 지금 다 내면의 음악이 머리에서 재생이 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세요.
네.
딴 유튜브 영상에서는 맥가이버라고 하면 뭐 이렇게 자막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한 10초 정도 걸쳐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네. 맥가이버 에피소드 중에.
맥가이버 리부트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좀 요즘 친구들이 알게 될 텐데.
아, 이건 옛날 오리지널. 아, 네. 맥가이버 시즌 7의 7번째 에피소드에 보면. 아, 네네. 보면. 굿나이트 맥가이버라고 하는 그런 편이 있어요. 아, 본 것 같죠?
네네네.
왜냐면 인상적인 에피소드예요. 왜냐면 여기서 나이트가 밤 나이트가 아니라 기사라는 뜻의 나이트가 돼가지고 맥가이버가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밤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중세시대를 모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다니까.
기억 못해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이제 중세시대로 가게 되니까 막 이 맥가이버니까 뭐 맥시는 아니겠지만 맥가이버니까 약간 스코틀랜드 이쪽 가문 후손일까 아닙니까?
이게 약간 옛날 미드들이 약간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씩 이렇게 이런 거 약간 엑스파일도 그렇고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하니까 아서왕이 있고 뭐 무슨 뭐 이런 멀린 뭐 마법사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맥가이버 약간 과학의 상징을 한 인물이잖아요. 가보니까 옛날에 그런 마법사들이 하던 그런 마법이라는 게 사실은 특이하고 신기한 과학 실험을 해 보이는 거였는데 옛날 사람들 보이기에 너무 마법 같아가지고 과장된 거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맥가이버 자기도 뭐 마법사 행세를 하면서 뭐 이런 악당을 물리치고 뭐 그런 멀리는 알고 보니까 뭐 술주정뱅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거기서 그 중세 시대의 마법사들이 자기 스스로 화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런 불을 발사하는 마법 같은 걸 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맥가이버가 되게 놀라요.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화약이 개발됐다라는 설이 사실이었어 말하면서 맥가이버가 막 되게 놀라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설도 좀 뭐랄까요 관심을 끌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기 있는 설.
그 뭐지 영화 300 보면 그 페르시아 마법사들이 약간 이렇게 호리병 같은 데다가 화약 같은 거 터지는 거 막 던지잖아요.
페르시아 기원설인가요 또 그거.
실은 다 모두가 다 화학자일 뿐 마법사는 없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설은 중국 설인데 그 설이 이제 우리나라로 그 화약이 퍼져온 건데, 아까 원래 하던 얘기로 넘어가서.
아, 신돈
시대에, 신돈이 반대파도 있었고, 신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약간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신돈을 따르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벼슬 높은 사람 중에 권적대라는 사람이, 아유, 신돈 선생님, 제가 아주 멋있는 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돈을 자기 집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려고 하던 쇼가 뭐였느냐라고 하면 화산대였다라고
화산대.
고려사 조료? 고려사 같은 고려시대 역사에 쓰고 있어요. 고려시대 역사는 조선시대에 쓴 거잖아요. 네. 조선시대에서 산대라고 하는 거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무대 위에 사는 쇼입니다.
화는
불화자를 써서 화산을 쓰는 무대 위에서의 불쇼라는 거는 주로 이제 불꽃놀이 쇼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돈을 불러가지고 아내가 화약을 몽골 제국에 수입해와가지고 아주 신기한 최신의 쇼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자고 멋있다고 라고 하는데 역사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쇼를 한다는 걸 보고 신돈이 겁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돈이 이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약으로 불꽃놀이 쇼를 보여주는 척 하다가 사실은 한 발 정도는 자기한테 날라오게. 그래서 암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 나 쫄아서 불꽃놀이 구경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소문이 나쁘게 퍼질 거 아니에요. 신돈이 어떻게 대응했다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구경은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임금님에게 이거는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이 있는 궁궐에서 쇼를 해달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임금님 옆에 앉아서 안전하게 보았다라고 예, 고려사 저도의 서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명백하게 불꽃놀이도 좀 화려하게 했고 그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들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죠.
근데 그걸 그 무대라고 한 걸 보면 이렇게 요즘처럼 하늘로 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렇죠. 좀 다양한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사실 좀 길게 얘기하면 재밌긴 한데 근데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막 발사되는 형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로 무대 위에서 위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어렸을 때 최무선 위인전에서 본 것 중에 최무선이 어린 시절에 불꽃놀이를 보고 감탄했다 감동했다 이런 일 정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불꽃놀이 보면 아름답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2020년대에도 불꽃놀이 뭐 명당을 찾아서 뭐 한강에 뭐 몇 마리 놀린다 이런
실제로
판이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불꽃놀이?
한강에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요.
그거 진짜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비싸고 엄청난 쇼긴 해요. 되게 막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저 불꽃놀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에어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에어쇼가 최고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요즘은 막 다 막 예비군 훈련만 가도 막 총도 쏴보고 하는데.
그렇죠.
예. 뭐 박격포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화약이 막 이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꽃놀이는 아름답고 신비한 구경거리로 되니까.
그렇게요.
고려시대에 한 이때 한 700년 전에 고려시대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환상을 불어 넣어주기에 충분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떤 뭐 인공지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은 뭐 우주 탐사를 한다라고 하면 놀라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감동을 주는 첨단 기술이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불이라고 하면 뭔가 달집 태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좀 완전 다른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까지 내몰 수는 있는데 최무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건 좀 없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최무선이 기술에 밝았고, 근데 이런 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사후적으로 붙인 거예요.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쵸.
화약을 개발한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기술에 밝았다고 하죠. 어릴 때는 수학을 되게 싫어했지만 뭐 화약은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되게 위선전들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서술로 뭐가 있냐면 좀 후대에 나중에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논란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나온 해동잠록이라는 책에 보면 성품이 시원하고
시원하다는
서술은
시원하다 좀 독특하죠.
네네.
최 팀장이 성품이 좀 시원하시잖아요.
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화약은 안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있고 어떤 특이한 이야기가 있냐면 중국말을 잘했다라는 이상한 서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정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서술은 여기까지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상상을 이 역사를 연구하신 학자들도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좀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광흥창에서 일하는 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그런 계산하는 이런 일들 많이 장부 관리라는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고려 시대의 장부 관리니까 사람들이 뭐 세금을 온라인으로 쏴서 주진 않잖아요. 아, 쌀을 싣고 와가지고 고려의 수도인 네, 네. 개성까지 와야 된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려의 개성 근처에 있는 이 예성 강으로 전국 각지에서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 실려 있는 그 곡식들의 양을 확인을 해보고 어느 도에서 세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들어왔고 하니까 얼마씩 나눠주면 되겠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최치원의 아버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최치원이 그거를 보고 뭔가 느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최무선.
네. 최무선이.
여러분들 자동 변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무선이. 네.
약간 가끔 그 언어 모델들이 이런 그 모래가 있거든요.
무성할 문자에 베풀선자.
네네네네.
최무선.
유선이 아니라
영천. 네. 그거를 제가 지난달에 듣고 너무 좀 거시기했어요.
아 그래요?
무선. 예. 네. 최무선. 최무선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좀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겠죠. 네네. 예를 들면 뭐 수학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구나라든가 수학을 잘해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구나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죠. 그거에서 조금 더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면 그렇기 때문에 최무선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배가 여러 가지 물자를 싣는 배가 예성강의 창고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 뱃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알고 지냈을 거다라고들 많이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예성강에 들어오는 배들 중에서 곡식을 싣고 세금을 납부하러 오는 배들도 있지만 이때 당시 어떤 배들도 있었냐면 이때만 해도 고려가 몽골 제국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몽골 제국에서 장사를 할 려고 고려로 들어오는 그런 무역선들이 꽤나 왔을 거다라고들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치원이 살던 이 시기는 이 몽골 제국의 말기 시대이기 때문에 원나라 최무선이 살던 이 시기는 원나라 말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원나라의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내부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명나라하고 원나라하고 싸운다 이런 일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 대륙에 있는 상인들 중에서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평화로운 고려로 가가지고 난 좀 있어야 되겠다. 혹은 뭐 고려에서 물건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고려에서 많이 머물고 뭐 중국의 고향에 잠깐만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고려로 약간 어떻게 보면 난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중국인 출신의 상인들이 꽤나 많았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최무선이 중국말에 능통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후대의 기록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최무선의 자손이 하는 이야기로는 우리 최무선 조상님께서 중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화약 기술을 배워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기록도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약간 상징적인 말로 해석하는 게 정론이긴 해요. 중국 쪽에서 기술을 입수를 했다라는 뜻인데 그냥 중국에 들어가서 배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다 짧게 말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조상을 좀 이렇게 더 힘들어서 배워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자손이 그런 말을 한 이상 사실일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최무선이 그렇게 뱃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면서 중국말도 익히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아예 좀 무역에 가담한 것이 아닐까 몽골 제국 땅에 건너가고 뭐 이런 걸 했던 게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시는 학자들도 조금 계십니다.
아,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중국어를 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우리 전체 얘기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캐릭터가 조금 생생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뱃사람들이랑 캐릭터가 잡혀야 일단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요즘 그 최근에 노걸대를 읽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번역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거. 번역, 그러니까 통역을 배우기 위한 교재죠?
예, 그쵸. 그러니까, 고려말 조선 초에 쓰던 중국어 교재인데, 이제 그게 세종대왕 이후가 되면서 이제 한글을 붙여가지고 중국어 발음, 한국어 발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그걸 읽어가지고, 왠지 그 분위기 여기 막 그거 언어 교재인데 막 장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 느낌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그런 걸 약간은 좀 부정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상이 그런 상업에 종사를 했다라는 게 약간 조선 시대 사람들 좀 이상하게 뭔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런 그러니까 가문이 나쁘지 않은 가문 출신인데 그냥 개성에서 정석으로 이렇게 잘 했다면 과거 공부를 하다가 뭐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무선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글공부, 과거 공부 무슨 뭐 이런 쪽 말고 아예 딴 길로 사신 거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상인설 혹은 뭐 상인과 친한 사람설 이런 게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 노걸대에 나오는 내용이 너는 고려 사람인데 왜 이렇게 중국말을 잘하니? 이렇게 외국인 만나요. 외국인 외국어 하면 언제나 듣게 되는 그 너는 고려 사람인데 왜 이렇게 중국말을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나는 뭐 중국 사람 손에 글을 배워 뭐 한 말을 하노라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제 과거 시제 같은 거 이제 샘플이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시제 같은 걸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중국인 반 고려인 반인 학원 에서 이제 중국 고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고려 말에는 좀 조선하고 다르게 이런 중국어를 좀 대량으로 배우는 학원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아마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요즘도 사실은 한국에서 오래 머물면서 좀 이렇게 살다 갈까 하면 어학 학원의 선생님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 꽤 계시잖아요.
아 영유 선생님.
뭐 그런 약간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가 최무선이 대략 어른이 될 때쯤 해가지고 고려에서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냐면 해적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아, 그렇죠.
네, 흔히 말해서 당시 말로 외구라고 하던. 그래서 뭐 일본의 근거지를 둔 해적들이 이제 주류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현대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구라고 부르던 게 일본인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나라 출신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중국 뭐 고려 뭐 몽골 뭐 여진족 일본인 뭐 다 합세를 해가지고 해적질을 하면서 근처의 바다를 다 돌아다니면서 분탕질을 치는 악당들의 떼거리가 큰 해를 입혔다라는 게 약간 그런 국제적인 그런 해적들의 떼거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게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 피해를 전국적으로 고려가 많이 입게 됩니다. 특히나 이 최무선 그리고 최무선 집안에서는 이거의 피해를 되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창고를 지키는
네, 왜냐하면 세금이 바다를 통해서 배로 쭉쭉 곡식을 싣고 와야 되는데 그게 뭐 어디서 털렸다 해적한테 급습을 당했다 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세금이 얼마밖에 안 거쳤다 뭐 세금 뭐 납부를 하고 다시 빈 배를 데리고 뭐 선장 뭐 김씨 아저씨가 다시 이제 뭐 어디 경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너무 무서워한다 외국 만나면 어떨지 해적 만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걸 계속 보고 많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최무선이 어디에 심취를 아까 경주 얘기했어요. 최무선이 어디에 심취를 하게 되냐면 네. 이런 해적들하고 싸울 때는 화약을 이용해서 싸우면 정말 최고일 텐데 라는 거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런 약간, 정도의 정보는 있었군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이미 좀 알려진 그런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몽골 제국에서는 화약을 무기로 여러 개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화약이라는 실물을 불꽃놀이나 이런 걸로 접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최무선은 이런 몽골 제국에서 온 사람들 오다 가다 많이 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코리아에서는 이거 아주 이렇게 그냥 쇼나 하는 걸 보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무서운 무기인 거 알고 있냐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또 약간 뭐 뻥 좀 섞어가지고 야, 조금만 사용하면 진짜 배가 박살이 나는데 아, 본 적 있냐고 뭐 이런 그런 아저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뭐 광저우에서 군 생활할 때 뭐 이런 아저씨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온 사람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야, 네가 화포 끌고 행군을 해봤냐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 생산해낼 수만 있다면 이 외구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른이 좀 돼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상인이 됐든 국제 무역하는 사람 근처에서 딴 일을 하면서 살았든 아니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 도우면서 살았든지 간에 원래 직업이 뭔가 있는 상태에서 한참 좀 지내다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화약 개발하는 거 화약을 고려해서 내가 대량 생산해보는 거 해보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그 꿈에 매달리게 됩니다.
야. 이성계하고 최무선은 완전 거의 동시대
인물이죠.
완전
네. 맞습니다. 최무선이 약간 더 연배가 높은 것처럼 좀 이야기가 예,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이야기 중에 이야기의 정보의 과반 이상이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 태조 이성계의 예, 그 일대기를 다룬 그 실록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약간 최무선은 고려 사람, 이성계는 예. 조선 사람 이런 느낌이어서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네, 네. 1395년 음력 4월 4일날 최무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벼슬도 받은 상태였거든요. 아, 근데 그 사람이 자꾸 했다. 근데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실려있는 기록이 좀 제일 믿음직한, 그리고 양도 좀 많은 최무선에 대한 제일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태조는 조선 사람, 최무선은 고려 사람인데.
그런 느낌이죠.
그 태조가 최무선을 조선 사람으로 만든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그 관련 있는 이야기를 네.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장인 집안 출신도 아니고, 그죠? 예, 무슨 뭐 수학은 아버지 직업 생각해보면 조금 밝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과학 집안에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일단은 퀴리지스 약간 낮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정말로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이 시기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중국어 교육을 하는 거를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과거 공부를 잘했을 느낌은 아니니까. 그렇기도 한데,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화약이라는 첨단 기술에 꽂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화약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정설로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화약을 스스로 되게 많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나라에서 온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완성해서 최종적인 화약 대량 생산법을 완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좀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정설이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좀 이거는 어디까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좀 방향이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화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화약이라는 걸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한테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아, 화약이라는 게 사실 염초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염초를 만들려면 대체로 어떤 작업을 해야지 염초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는 대략적인 지식을 먼저 알아낸 다음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는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개발을 할 때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뭐 하나 좀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알아본 거기에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되게 좀 전설적으로 내려온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S그룹을 위협하는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그 업계에서는 S그룹의 회사를 눌렀다고도 하는 회사로 그 이제 MSG 만든, 우리나라에서 MSG를 처음 대량 생산해가지고 네. 대량 공급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의 창업주이신, 요즘에 이상하게 뭐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 회사 좀 언급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뭐죠? 한번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검색해보시면 아시는 분, 이렇게만 말씀해주셔도 아시는 분 계시죠? 그 회사 창업주였었던 분이 원래는 뭐 하셨던 분이냐면 공무원 내신 그런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마산, 부산 이런 이쪽 요 남쪽 지역에서 이 수출입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여기 MSG라는 물건이 수입이 될 때마다 너무 잘 팔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내가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 튼튼한 철로된 밥그릇이나 다름없던 그 직장을 관두고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MSG 공장에 그냥 제일 신입사원 노동자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한 3년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대체적인 이런 거를 본 거예요. 아, 공장에 대체로 좀 이런 설비들이 있는 것 같고 공장 규모가 이 정도고 원료가 이 정도 들어오면 제품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제품을 만든 다음에 뭐 검사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대체적인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을 씻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공장을 차려가지고 부산에서 공장을 세워서 그때 기술 개발을 새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MSG 국산화.
그렇죠. 네. 우리 그분, 이분 MSG 국산화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오늘의 요점은 아니니까, 네네네.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저는. 이런 얘기가 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최문선도 저는 약간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화약을 만드는 게 뭔지 몰라서 되게 막막할 때, 화약을 만드는 그런 임무를 맡아가지고 내가 2년 동안 군부대에서 화약 만드는 일 한다고 죽을 고생 한 적이 있다. 라면서 이렇게 뭐 말 잘 터는 어떤, 강남 상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남부 지방에서 온 어떤 그런 상인이겠죠. 그 상인이 마침 투숙을 하는데 자기 집안의 노비 집에서 투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이상하게 잘 털더라라는 소식을 최무선이 입수를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옷도 좀 사주고 술도 좀 사주고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배웠다라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몽골 제국에서 화약 기술이 되게 기밀이었거든요. 핵심적인 뭐 요즘도 무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면 네네. 얼마나 극비의 핵심 기술이겠습니까? 되게 핵심으로 보호하려고 하던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의 되게 핵심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리 뭐 이런 혼란 시기에 난민처럼 넘어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마침하게 고려로 건너와가지고 하필이면 화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노비 집에서 머물다가 화약을 개발하는데 되게 어려웠던 점을 딱 해결해줬다? 라는 거는 이건 너무나 좀 무협지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협지에서는 항상 뭐 이렇게 낭떨어지에서 떨어보면, 네. 떨어져보면, 거의 뭐 낭떨어지에 뭔가 뭐 비책이 숨겨져 있고 맨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굴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설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최문선이 화약을 개발해 보겠다라고 해서 너무 막막해가지고, 뭐라도 알기 위해서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아, 난 뭐 화약에 만드는 그 작업장에서 내가 진짜 그때 입에 풀칠하기 싫을 때 그때 진짜 뼈 빠지게 거의 무슨 뭐 이런 상하차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처 모아서 지금 그걸로 중국에서 비단 사가지고 지금 고려로 장사한 거 하러 온 거라고 화약 만드는 게 얼마 힘든지 아냐고 뭐 이런 식으로 술 마시면 얘기하는 그런 중국 아저씨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비슷한 영화 쿨러닝 아닌가요?
아이고 뭐 그럼 그 아저씨 찾아가지고 뭐 니하오마 네. 가면서 이제 뭐 했겠죠.
아니 근데 제가 그 노걸대를 읽으면서 그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책을 그냥 통째로 그냥 암송하는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걸 중국어를 잘했다는 건 이분은 약간 퀴리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중국인의 이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름이 좀 뻔해요. 네.
이원
이씨고 중국에서 제일 흔한 성씨 네, 중에
약간
하나죠.
약간 누명이 이런 사람 검색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원나라 출신인데 이름이 원이에요.
삼원보다 낮고 이런보다 높은.
뭐 모르겠어요.
아 요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그 최무선의 업적이라는 게 정확히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화포를 만들었고 한데.
아니, 최문선 업적이 간단하지 않아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이거 최문선의 업적에 놀라운 생, 일단은 화약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한국에서 네. 자체 개발했다. 이거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건데. 네, 네. 그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네, 우리는 그냥 약간 화포를 만들었다? 발명가처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아니,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도 네, 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네. 복잡해요, 이 사연. 네,
복잡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출발점은. 화약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최무선 하조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아서 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네. 조사하시다 보니까 복잡해졌나 아예, 봐요.
복잡해. 네. 화약을 국산화했다.
네, 네.
화약 일단.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걸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데
네,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마 겪던 500년에 간단하겠어요?
네, 기대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화약을 개발했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약 개발하는 과정도 뭐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압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면 이게 뭔가 엄청나게 유용하겠다라는 그렇죠. 사회의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잖아요.
그리고 옆 나라 선진국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 또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되게 말기까지도 이 화약의 핵심 재료인 이 염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질산 포타슘, 질산 칼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질산 칼륨, 질산 포타슘 성분이기 때문에 이 질산 계통의 성분 뭐 하나하고 칼륨, 포타슘 계통의 성분 뭐 하나를 반응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게 되거든요. 포타슘, 칼륨이 들어있는 성분은 수산화 포타슘, 수산화 석화나 칼륨을 사용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잿물이에요, 잿물. 옛날에 세제로 사용했다는. 이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소듐이 나오면서 그거는 성능이 더 좋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양잿물이라고 부르게 됐죠.
아,
예, 예, 그거의 더 전통적인 버전이 이제 예, 그냥 잿물이라고.
그 잿물은 엄청 흔한 거 아닙니까?
잿물은 어떻게 만들까요?
재로 만들어요.
재를 물에 타면 이런 잿물, 그러니까 포타슘 성분,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을 잘 태워가지고 물에 타면 그러니까 그게 그런 포타슘 성분이 우리가 뭐 그런 음식 먹으라고 할 때도 여기는 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시금치.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태워서 그렇게 칼륨 성분이 물에 잘 녹아나는 그런 부류의 네, 식물들을 잘 골라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잿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칼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포타슘 거기서 칼륨이 와가지고 질산 칼륨을 만드는 칼륨 쪽 원료가 되는 거고요. 질산 쪽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예전에 프리츠 하버 편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질산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번개친 땅에서 주워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걸 최대한 긁어모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썩어서 좀 이렇게 이상하다 보니까 질산 성분이 좀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거를 좀 긁어모으는 이런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다 그냥 경험적입니다. 조선시대 초창기에 비교적 나온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질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흙을 옛날 이 조선시대에는 함토라고 불렀어요. 함토. 함이라는 게 우리 뭐 함초로 소금으로 뭘 했다 이런 거 혹시 가끔 음식 광고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네네. 좀 짭짤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흙을 맛보면 조금 찝찝무리하니 약간 달큰하니 매콤하니 그런 흙이 있는데
엄마 제 형 먹어. 네.
맛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초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흙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흙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가정집에 화장실 근처 혹은 뭐 가정집에 마룻바닥 밑에 쌓여있는 뭐 흙먼지 혹은 담벼락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색깔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곳 쪽에 그런 흙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만 맛보고 있는 건데 네,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맞아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건 택도 아닌데 이 흙을 왜 맛보라고 했지 이렇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옛날 사람들 그냥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그 막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긁는 거잖아요. 흙을 긁어가는 건데 네. 이게 그 영국 한참 전쟁할 때 막 그 씬 레드라인 해가지고 막 그 네. 되게 전쟁터에서는 멋진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영국 시골에서 화장실에서 긁어와가지고 막 허약 만들려가지고
네.
그때 막 이게 민심이 나빠지고 뭐 근데 우리 화장실
조선에서도 이 염초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흔히 염초군이라고 한문으로 표기하고 흔히 일상적으로 염초꾼이라고 불렀거든요. 염초꾼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에도 그런 문화 나가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뭔가 한 자리 하면 약간은 뭔가 거들먹거리고 횡포를 부려보고 싶은
꿀보직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약간 완장차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걸로 염초꾼은 염초를 캘 수 있는 함토 이 흙을 채취한 게 임무기 때문에 가정집에 들어와서 잠깐 흙 좀 긁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행패 부리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염초꾼을 싫어했다라는 이야기가 조선 후기가 되면 나와요. 아, 집에서 좀 싫려고 하는데 아 조선, 이 집에
이게 동서양이 이제 갔군요 이게
아 이 집에서 함토 좀 긁어가 볼까 라고 하면서 야 함토 좀 긁어가 보자 막 하면서 막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면 아유 여기서 작업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박 3일은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하라는 얘기했어요. 이제 술 좀 따라주고 아유, 뭐 엽전 좀 챙겨주면서 아유 이거 이 씨아씨 왜 이러세요. 우리 집에 지난번에도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집에 뭐 암토 우리 집은 매일 나나 뭐. 아 옆집에도 흙 잡잘한 것 같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옆집에 흙
잡잘 아, 근데 그게 원래 이렇게 약간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오래 묵혀야 약간 그런 게 되는
근데
건데.
근데 그게 약간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데 네. 사실은 되게 그냥 그냥 우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전쟁이 이게 터지고 이러면 긁어간 데를 계속 긁어가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소모되죠. 네. 점점 소모되죠. 그럼 뭉텅뭉텅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뭐 번개가 쳤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확실하게 좀 그런 게 쌓이는 자리들이 있긴 한데 좀 랜덤에 그렇죠.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먹어봐야 아는 건데 진짜 이게
그럼 어떤 현대적인 어떤 그 화학 지식을 가지고 조선 시대로 떨어진다면 염초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그런 데서 구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안 먹고 구하겠죠. 아, 맛을 보는 방법을 진짜 조선 시대에 그런 화학에 관한 책들 보면 초창기에는 막 그렇게 뭐 짠 함토를 찾아라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근데 나중에 후기에 나온 책 보면 짠맛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거 막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일인데
딱히 뾰족한 수는 없는 거구나. 네,
그걸 행패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게 조선 후기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복잡한 과정과 여러 가지 경험들 끝에 그렇게 반응을 시킨다면 결국은 막 졸여야 되거든요. 졸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흙이고 질산 성분은 그중에 되게 조금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이렇게 골라내는 농축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 화약이 되는 거예요. 네. 염초가 되고 화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또 솥을 걸어놓고 막 불 때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 시대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로 신선으로 변신하는 약을 만든답시고 막 그렇게. 그런 짓을 했겠죠. 아, 이거는 옛날부터 수년 동안 사람들이 여기에서 엉덩이 비비고 살던 곳이니까 수백 년 동안 여기는 사람이 살던 곳에 묵혀있던 흙이니까 인간의 정기가 여기에 들어있겠지라고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먹어보면 얼굴 색깔 변하니까 오, 신선으로 변한다 신선으로 변한다 이런 거 하다가 처음으로 염초가 만들어졌겠죠 옛날 중국에서.
그 맥락에서 엉덩이를 비빈다는 표현이 너무 적절해서 약간 곤란한 느낌까지 드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네.
고려의 사정에 맞게 상당히 대량 생산을 해서 나중에 후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품질도 꽤나 괜찮은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한국 최초의 화학공장 이런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한국 화학의 뭐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아.
고려화학. 네, 네. 고려화야?
고려화학.
네. 진짜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되게 사실은 한국 화학계에서 좀 위대하게 보아야 될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이전에 그런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시대부터도 위인으로 불렸던 좀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오.
우리가 뭐 사실은 우리 전통 시대 과학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장영실이고 그 다음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뭐 최무선 뭐 이런 정도인데
아 그럼 이 시대에도 이미 당대 어우 저 사람 아주
그렇죠.
최 박사님 뭐
그렇다니까요. 예. 예.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게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최무선이 이렇게 화약을 자체 생산하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도달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최무선이 어떻게 말하고 싶겠어요.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해적들을 물리치자. 우리 고려의 평화를 가져오자. 그런 생각을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최무선이 이걸로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무슨 투자 사기 같은 거 내지는 그런 관청의 어떤 거래 관계를 이용한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도 비슷한 수익 모델로 해가지고 약간 투자 받고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수 있고 왜냐하면 또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당시에 화약이라는 거는 이거 맥가이버 시즌 7 에피소드 7에 나올 정도의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몽골 제국의 최고 기밀 최첨단 기술인데 요즘으로 따지자면 좀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뭐 F-22 랩터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뭐 제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건데. 그 원자력 잠수함 뭐야? 만든 사람이 무슨 뭐 약간 어떤 경리를 대대로 해온 가문에 무슨 그런 중국말 잘하는 아저씨다. 영어 잘하는 아저씨다.
제가 영어 배워가지고 그 미군 부대 앞에서 배워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진짜로 그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로 사기를 치려고 한다.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가짜로 좀 이렇게 화약을 조금 이렇게 만드는 척 이렇게 비슷하게 화약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원나라에서 몽골 제국에서 조금 빼돌린 화약으로 짠 만들어졌어요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 보여준다. 다음에
바꾸는 맛을 이렇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크게 한탕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좀 상식적이죠.
요즘 시대라면 그렇고 근데 이 시대는 고려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그 일을 해보라고 관직을 하나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벼슬이 높다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추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당시에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줬습니다. 최무선이 처음 화약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최무선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약간 뭔가 스타트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생각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자기는 이제 화약 국산화에만 성공을 하면 이걸로 큰 돈을 벌고 기술이 바로 돈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돈 챙기고 벼슬을 얻어가지고 엑시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엑시트 전혀 아닌 거야. 하나도 아무도 이걸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무선이 어떻게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시연을 합니다.
네. 진짜 스타트업이네요. 네. 네. 기술 스타트업.
이거를 진짜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연을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간곡하게 글을 써가지고 높은 사람들 올렸더니 딱 한 번 보고 받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1377년경이 되어가지고 증명이 되거든요. 나라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네. 너는 진짜로 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구나. 최무선이 드디어 해냈다. 너 진짜 최치원과 맞먹는구나. 굉장히 신라시대 사람이야. 네. 그런 정도의 어떤 평가 명성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엑시스를 하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받고 거래를 트게 됐다거나 높은 벼슬을 받고 이제 그 후로 해필레바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났을까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고려 약간 그런 구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
급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네. 최무선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느냐? 이거 화약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그거 뭐 할 거야? 화약만 있다고 우리가 싸울 수 있나? 뭐 대포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네.
네가 화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네가 해. 그래서 그 임무를 덮어쓰게 됩니다.
갑자기.
아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예산을 주잖아요. 이렇게 뭐 개발비, 뭐
그렇죠.
시제품 개발 그렇죠. 예산 뭐 이런
그렇게
걸 주잖아요.
하면 뭐 예산이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그걸로 좀 회사 가치를 높인 다음에 뭐 엑시트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 최씨 가문이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인건비 계산해가지고.
근데 조선시대 네. 보내시는 그렇지 않아요.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관공서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화통도감의 책임자 제조로 최무선을 임명을 해요. 받을 수 있는 돈은 공무원 월급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해내야 되는 일은 화약 뭐 잘 개발할 수 있다면 잘 많이 만들어봐. 성능 떨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그 화약을 이용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네가 다 만들어라. 그래서 시킵니다.
근데 그래서 무기라는 게 그렇게 뭐 화약 이렇게 태우던 사람이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지금 저는 전혀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 1377년 음력 10월에 화통도감이 창설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역사 기록에. 저는 음력 10월이면 이제 찬바람 좀 슬슬 불 때입니다. 네. 저는 이때 최문선이 좀 큰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 잘못된 바닥에 발을 들였구나. 네, 네.
그냥 통합반으로 살 걸. 이런
그냥 그러고 그냥 아버지가 나만 일하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엉뚱한 이상한 꿈 꾸지 말고 그냥 중국에서 온 아저씨들한테 인삼차나 좀 대접하면서 술이나 얻어먹으면서 살 걸 저는 후회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 성격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죠?
시원하다고 했죠.
그래서 시원하고 중국말을 잘한다.
아 그래요. 같이 가면 해보지 뭐 그래. 뭐 하지 뭐 그럼 누가 하겠어 우리나라에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뭐 이때 당시 고려 말기로 완전 나라 좀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고려 시대에 임금님 뭐 바뀌고 하면서 뭐 우왕 뭐 이런 사람이 왕씨로 취급을 안 했어요. 조선 시대 역사가들은 이 사람은 국민왕의 진짜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길게 하면 재밌겠지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라가 엉망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왕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막 무슨 막 쾌락을 즐기는데 막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너무 하고 싶으시면 에피소드 하나만 하시죠.
이 사람이 그 쾌락을 즐기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놀고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은 요즘 생각해보면 좀 뭐 그렇게 나쁜 취미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옛날 임금님들은 논다라고 할 때 사냥을 하면서 많이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왕도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 요즘은 뭐 천연기념물만 아니면
근데 그냥 사냥하는 거는 이 사람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느냐. 사냥터에 가가지고 막 멋있는 무슨 뭐 이런 호랑이 이런 거 사냥하면 뭐 주변에서도 박수도 쳐주고, 아, 임금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군사 훈련도 되고 뭐 괜찮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그런 건 재미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냥 개성 시내에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개를 사냥을 했대요.
미쳤나 봐, 진짜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나라가 엉망으로 막 가고 있었거든요. 개 사냥은 좀 재미없으면 이제 달걀 사냥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너무 짜치네요.
사냥이 아니라 설이 아니에요? 사냥이 아니라 설이 아닙니다.
나라가 그래서 엉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최무선이 나라에 대포 개발할 사람도 딱히 없는 것 같다. 누구를 시키면 믿고 할까. 대폭 개발한다고 누구를 시키면 걔도 사기꾼 아닐까? 아마 최무선이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네 뭐 인생 이 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도 정말 귀하긴 하네요.
특히나 제가
어디에서 과천청사 같은데 동상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좀 리스펙트합니다. 네. 이렇게 나라 망할 때 약간 뭐 매국노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신 바뀐 사람들이 아유 이거 텄다 하면서 도망갈 때 그렇죠. 끝까지 정부에 남아가지고 망하는 나라를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짓고 나오는 사람들이 네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은 조선에서도 벼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캐릭터가 조금은 다른데.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아주 많이 다르잖아요.
조금은 전정권 인사군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분 근데 약간 농림부 장관 하셔야 되나? 아니 뭐 모르겠어. 이상한 얘기했네요.
아, 네. 네,
하여튼.
네.
하여튼.
네. 맞아.
이분은 그런 느낌보다도 비슷하긴 한데, 네. 제 느낌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은 그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고 배가 드나든 걸 보면서, 이 해적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뭐 나라가 넘어가든 뭐 임금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의 어떤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해적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때 당시에 해적들의 그 피해상은 좀 약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 당시에 해적들의 그런
전쟁이죠, 그냥.
전쟁 규모로서도 전쟁이고 근데 규모가 전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 당 그것도 문제인데 물론 이때 당시에 해적들의 이런 생활을 보면 약간 그 뭐랄까요? 사고 방식이랄까?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목적성 같은 게 약간 좀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놈들이에요. 이 당시 해적들은 막 그냥 뭐 약간 재미로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고려사 저료 같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고려 시대에 쳐들어온 해적들이 막 이렇게 뭐 한 마을을 휩쓸고 나면 뭐 재물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뭐 사람도 뭐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여러 가지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기록 중에 조금 짜증났던 거 뭐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해적들이 쌀을 많이 털어갔든지 쌀을 훔쳐가 하다가 흘린 쌀만 한자 높이로 쌓였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한자라는 말 좀 짜증나잖아요.
그 말이었어요?
아, 그 얘기였구나. 33.5cm 이렇게.
비가 내려도 요즘 다 밀리미터로 내렸다.
그러게요.
근데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해적들이 그렇게 한바탕 휩쓸고 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어떤 앞날을 축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칩니다. 괜히 그걸 뭐 막 이상한 징그러운 이야기 막 적혀 있어요. 사람을 그냥 뭐 이렇게 잘 그냥 부드럽게 바치지도 않습니다. 무슨 뭐죠? 미드소마 이런 영화에서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바치잖아요.
꽃이라도 뭐 끼워져주고, 네.
훨씬 이상하게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의 신이 인신 공양을 하면 뭐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하느냐? 가만 보면 별로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런 터무니없이 잔인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잔인한 일들을 다 같이 해야지 좀 가끔가다 제정신 차리고 그냥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한몫 잡았으니까 그냥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평화롭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놈이 나올까 봐.
다 미친 짓을 한꺼번에
하는. 막 야, 정신 나간 짓을 계속하는 약간 이런 게 이때 당시의 해적들의 행태거든요.
아, 정말, 갑자기 확 와닿네. 네,
정말 막 세상이 약간 뭐 멸망으로 가고 있는 막 그런 형국이 도는 게 이때 당시 해적의 폐해였기 때문에 최문서는 갑자기 나보고 대포를 만들려고 하면 나 어떻게 하라고 라고 했지만 그래, 내가 안 만들면 누가 이 해적을 상대하겠냐라는 생각으로 1377년부터 1380년까지 약 4년 정도에 걸친 기간 동안 열심히 무기를 개발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제가 만약에 고려 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화약으로 뭔가를 뭐 대포로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독립기구를 안 뒀을 것 같아요.
어디 소속으로 뒀다?
예, 뭐 내가 직접 컨트롤 해야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가 뭘 개발하든 별로 상관이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좀 그랬을 가능성도 네. 뭐 저는 높게는 안 보지만 아주 낮게는 안 봅니다. 네. 네. 한 30%? 왜냐면
너의 말이 틀렸다라는 네. 말을 굉장히
아니야.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하고는 좀 또 들어맞는 거
그래요. 네.
왜냐면 그래서 최무선이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화포, 심포, 화통, 진려포, 철탄자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개발을 했고
아, 프로토타입 개발이 되게 다양했네.
무기 개발이 심지어 주화라는 무기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기 개발이 여러 개라는 건 하나가 잘 안 됐을 때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 중에서 잘 동작하는 거는 소수일 수도 있어요. 네네. 주화라는 무기들을 개발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주화는 대체로 현대에 보기에는 일종의 로켓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를 하면 멀리 날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류의 무기도 최무선이 당시에 개발을 했다라고들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개발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쓸 수 있는 제품도 나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최무선이 좀 엑시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잘했다. 이제 네가 이거
큰 상을 받아라.
큰 상을 받고 일대 책임자고 하니까 이제 후배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이걸 잘 이어주고 니는 이제 대감님으로 칭송받으면 살아라. 혹은 뭐 이제 뭐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고려 시대 지금 말기라서 이렇지만 사실은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엑시스를 쉽게 할 수 있게 안 해줘요 보통.
그렇죠. 자본 시장이 없죠.
그래서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이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좋은 것 같아. 시연도 분명히 했겠죠.
아, 알겠다.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알겠네요. 그걸 보여주니까 네. 상부에서 네. 예를 들면 우왕이 뭐 사냥한답시고 뭐 행패 부리다가 와가지고 어이 무선이 뭐 잘 돼? 이거 만들었어? 야, 이거 멋있다, 야. 이거 뭐, 야.
이거 닭도 돼? 막
야, 멋있는데? 막 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해봐, 라고 했을까요?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했을까요?
이제 나가서 싸워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기야, 개발했으니까. 야, 이 무기, 이거 네가 만든 거, 이거 누가 갖고 싸우겠어? 네가 실전에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정말 힘드네요.
황당하죠? 주시를 받습니다. 그때 그런 뭐죠? 직함도 좋아요. 부원수로 임명을 합니다.
갑자기
부원수. 네. 도원수는 심덕부라는 사람이고 최무선이 부원수가 됩니다.
그분이 더 높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또 책임자 안 시켜주잖아요. 도원수 심덕부는 있고 최무선이 부원수가 됩니다.
화포참모 뭐요?
네, 그러면서 전함 백척의 부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최무선이 이 무기를 다 들고 가가지고 네. 자, 싸워봐. 시킵니다.
배는 좀 익숙하셨겠죠?
배는 너무 비교적 익숙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적들이 지금의 군산 앞바다에 몰려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산 앞바다를 진포라고 했거든요. 네. 진포에 가가지고 해적들을 네가 직접 물리쳐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저는 이때 최치원이 다시 한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무선이지만, 네.
최무선. 최치원이 아니라.
최무선이 다시 한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치원이 지하에서 이제 많이.
내가 최치원으로 태어났으면. 네. 최치원은 진성여왕이 임무를 내렸을 때, 네. 한 번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산으로 떠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전설이 되었죠.
네, 최무선과는 사뭇 다르네요.
최무선은. 네. 그때 대포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대포는 못 만들겠습니다 하고 손 씻을걸. 그 욕 좀 먹고 좀 곤장 몇 대 맞고 말걸. 내가 왜 3년 동안 뼈 빠지게 대포 만들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해적들하고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떨 제가 보기 제 생각에는 집에 막 유언도 다 했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부인이 막 욕도 많이 했겠죠.
야 인간아.
부인이 나이차가 좀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위로요. 아,
왜냐하면 최무선이 자기 아들 최혜산한테 유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앞뒤 정황을 보면 최혜산이 좀 늦둥이로 태어났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최무선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최무선 부인이 아유 그 왜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이런 거 화학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쉬지 않았다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외국어 하는 문과인 줄 알았더니
무슨 무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최무선 좀 울었을 것 같아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네 소식 갑자기 안 들려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아들 해산이 잘 기르라고 하면서 우리 시간에 웬만하면 살아 돌아올게 막 하면서 막 뭐 그리고
집도 나와 배 타고
그러고 가지 않겠어. 그래서 진포로 갑니다. 군산 앞바다에 가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해적선 500척이 기다리고 있어. 해외적선 500척이 우글우글하게 모여 있어서 거기에 우리 고려를 휩쓸고 있던 해적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약간 파티를 약간 뭐랄까요? 거기를 약간 그 기지처럼
베이스 캠프
거기서 다 모여 있었어요. 아니 500척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니 뭐 고려놈들 덤벼보라고 뭐 누가 우리를 이기겠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잔인한 놈들인데 하면서 막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덕부가 최무선 보고 무선이 뭐 어? 칼 싸움 좀 할 줄 아나? 어, 뭐 했겠죠?
칼은 좀 쏘나?
어, 뭐 했겠죠? 근데 뭐 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아, 저 잘 모릅니다. 어떡하나, 우리 임무를 맡았으니까 우리가 뭐 죽더라도 해보십시다라고 했겠죠?
근데 기록에 남은 얘기는 아니죠.
네네네. 그런데 이 당시의 해적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는 이제 뭐 화약 이런 게 없을 그쵸. 거라고 가정을 하던 게 기본이던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다에서 싸우면 일단은 뭐 활 쏘고 이런 거 좀 하다가 결국은 부딪혀가지고 남의 배로 건너가가지고 칼 싸움하고 뭐 이런 게 좀 중요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당시의 해적들이 어떤 대형을 취하고 있었냐면 최대한 많은 해적 병력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최대한 집중적으로 많은 머릿수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고려의 배가 오면 최대한 주변을 빠른 시일 안에 다 둘러치고 최대한 많은 숫자로 다 압도해가지고 칼싸움을 해가지고 끝내겠다 이런 태도로 해적들이 우글우글 모여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록 중에 좀 나중에 약간 그때 당시 기록 아니고 조금 후대의 기록 중에 보면 그때 당시에 해적들이 서로 줄로 자기들을 다 연결해 놓고 왜냐하면 뭐 파도나 조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멀어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줄로 서로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밀집해서 모여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삼국지를 안 읽었네요, 그분들이.
그러게요. 네. 손을 이렇게 했더니 포 이렇게
써 있고. 이때가 원나라 말이기 때문에 삼국지가 이제 최신 개봉작 약간 이럴 때.
그러네. 나관중 선생님.
삼국지가
아직 블록버스터에
삼국지를 세 번 읽은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으면 벌써 세 번이나 봤어? 벌써 3회차 가려면
빨리 읽는다.
약간 이럴 때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신작
그래서 그거를 보고 최무선이 저게 과거 이전까지의 전쟁의 패러다임에서는 패러다임 말 안 썼겠죠. 전쟁의 패러다임에서는 저게 유효한 전술일지 모르지만 대포 앞에서는 화약 무기 앞에서는 저렇게 하면 오히려 순간에 다 박살나서 전멸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중 사격을 해서 그 500척의 왜군들을 다 불태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투에 다른 부대에서 따라오고 있던 장군 중에 정지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정지 배 이름도 있는데.
맞아요. 유명한 장군이에요. 백전노장으로 아주 이 해적들하고 싸움을 잘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이름과 달리 여러 이름 외우고
기동성이 되게 좋으셨던 분이죠.
예.
이름은 정지지만 이 정지 장군이 그거를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싸움을 했지만 오늘처럼 통쾌해 본 적이 없다라고 최무선의 그 싸움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또 우리 쪽에 피해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다 박살 내고 보니까 다 박살 내고 왜군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해적들이 그렇게 파멸의 상황으로 가니까 해적들이 발작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자기 편이든 남이든 닥친 데 다 죽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워낙에 빠르게 해적들을 다 압도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있던 양민들 330명을 구출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둔요.
그러네요. 네. 저는 최무선이 감동해서 좀 눈물도 흘리고 막 했을 거로 생각해요. 이날이 드디어 내가 꿈꾸던 그날이 내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와 화약이 있으면 얼마나 신기하고 좋을까 그걸만 있으면 해적들 다 무찌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화약이 없어. 막 이렇게 술 먹으면서 얘기하던 그게 대충 횟수를 따져보면 이때부터 보면 한 뭐 10여 년 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때의 세월이 꿈같이 막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주마등 주마등.
10년 만에 상인 아들에서 화학자에서 갑자기 장군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퀴리력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 당시에 아마 이분 그 출전하기 전까지도 싸워라고 한 직후부터 병법도 열심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달달 외우면서 그 중국어 공부하듯이. 근데 공부 잘하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안 막아주신다.
그 이야기가 별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때의 해적들이 너무 배가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육지에서 더 이상 아니 바다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단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적들의 모든 잔당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야 그럼 우리 육지를 털어가지고 어떻게 거점을 마련하자라고 해가지고 군산에서 지금 깨졌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남원으로 막 다 갑니다. 네, 전라북도 남원으로 갔는데 전라북도 남원에 그래서 해적의 남은 무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남원하고 그 근처에 있던 이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그런데 그때 멋있게 나타나가지고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에 그때 당시 지명으로 운봉이라는 곳에서 그 해적의 남은 무리들을 다 처부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성계.
바로 이성계.
이성계. 네,
그렇게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 그 근처에 약간... 이성계 관련 그 전승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성계가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원래부터 인기 있는 장군이었지만 네네. 일반인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최고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약간 최무선이 이성계를 만든 면도 있네요.
뭐 좀 오늘은 최무선 시간이니까 네네. 약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역사에서 다음에 이것도 역사 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는데 자주 안 언급하는 이야기로 어떤 게 있냐면 사서에서 안 언급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최무선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땐 이거 언급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드디어 조정에서 상을 내려줍니다.
엑시십니까?
최치원하고 아니 최무선하고 아니, 최무선의 아니. 상관이었던 신덕부 이런 사람하고 네. 똑같은 액수로 상금을 내려주는데 얼마나 상금을 내려줬다고 돼 있느냐 금 50냥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50냥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죠.
네. 예, 이거 그람으로 환산해 주면
예, 한 1,800g 정도 됩니다. 오. 요즘 금시세 비싸고 한 거 생각해 보면
1.8kg
억대입니다. 억대. 예, 몇 억 원치 됩니다. 몇 억 원치. 예, 옛날에는 지금보다 금이 훨씬 더 귀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한 10억 원 돈 준 겁니다. 똑같이 대장이나 이 최무선이나 똑같이 줬어요.
좀 약소한데요. 예,
뭐 약소한 게 아닌 게
이 정도 액시스인데
그때 좀. 운봉 전투에서 네. 이성계가 대승을 거둔 다음에 네. 이성계도 조정해서 상금을 주거든요. 이성계가 받은 상금 액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그 역사에서는 잘 이야기 안 하지만 저는 최무선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걸 좀 얘기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최무선은 이러고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최무선이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러고 그걸 받고 야, 이게 나만의 약간 소박한 액시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성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금덩어리를 몇 억 원치를 준다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 제가 나라의 장군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를 지금까지 잘 못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했어야만 일을 하고 돈을 제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약간 빅픽처가 있었던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이 돈은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이걸 안 받습니다.
이거 왕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예?
왕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왕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성계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옆에 정도전 막 이런 애들이 아 장군님 이거는 받지 마십시오. 이건 뭐 돈 좀 받았다고 뭐 장군님 살림 그렇게 패했습니까? 조금 앞으로 5년만 더 하시면 나라를 통째로 드실 수가 있는데.
약간 그거군요.
이거 받지 마시라고.
약간 캠프에서 시킨 거군요.
정도전, 뭐 조준, 뭐 이런 사람들이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시켰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안 받아요. 여기서 약간 이 두 사람의 뭔가 길이 갈린다고 할까요? 뭐 지향점이 다른 게 보인다고 할까요?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무선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게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이런 일들을 계속 종사하면서 지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외부를 무찌른 다음에는 그냥 계속 총을 만들고 아마도
그러면서 사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사셨을 것이고 조선이 개국이 된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선 다음에 다시 뭔가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뭐 조선왕조실록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최무선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을 실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명예직으로 벼슬만 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을 진짜로 그게 막 문자 그대로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계산을 해보기로 나이가 뭐 이성계보다 한두 살 많았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활약상이나 이런 걸 보면 설마 뭐 최무선이 환갑이었는데 실전에 나와서 싸워라 했겠습니까? 이성계하고 거의 저는 동년배거나 오히려 최무선이 좀 젊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진짜로 정말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한 뭐 40대 후반, 뭐 50대 나란 일 하기에 뭐 많다면 많다고 우길 수는 있는 나이지만 정말로 노쇠해서 뭐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닌 나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무선이 좀 거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고려 조정에서 우왕 그 사람 약간 양아치였지만 그래도 날 믿어주고 이런저런 일을 시켜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도 화약 만드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래도 날 믿어주고 이런 일 시켜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꾸게 해줬는데 그러네, 예. 내가 새나라 들어섰다고 이제는 뭐 고려 꺼져 뭐 이성계 네가 왕이에요 이렇게 난 할 수 없다
첫 투자자네요 지금 예. 보면 예.
라고 저는 좀 좋게 거절하는 말로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물러나는 게 이거 어디까지 제 그냥 상상입니다
이것도 살짝 예. 이성계 긁는 거 아니에요? 예. 너 이미 나이가 너무 많다.
사실은
그런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뭐 아이 그 제 50살인데 50경신 넘어와가지고 제 포를 들 수가 없다고 막 야. 이렇게 했을 수도 진짜로 그랬을 수도 있죠.
아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을 못 하겠네. 네가 나보다 두 살 많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최무선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하나 네. 확실한 건 뭐냐면 최무선의 이 대활약 때문에 조선 초기 고려 말기에 아, 이 무기는 화양 무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화양 무기를 계속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 안 지난 이때 태종 이방원이 이미 어른이었을 때입니다. 예, 이 사람이 뭐 다 뭐 어, 나중에 무서운 짓 해가지고 지도 임금님 되고 그 사람이 벌써 어른이었을 때거든요.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임금님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병력을 잘 갖추었을 시절 그 시대가 1415년 음력 7월 15일에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이 있는데 그때 기록에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 표현 화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포라든가 대포라 하기에는 조금 적은 크기의 화약 무기를 다 통괄해서 말하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미 우리나라에 이런 대포가 만자루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자루면 많은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만자루로 부족합니다라고 임금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군인 몇인데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당시의 계산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성이 성이나 요새가 전국에 다 합쳐보면 몇십 개 몇백 개가 있는데 성 하나마다 대포를 한 100개씩 설치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만 개로 되겠느냐 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정에서도 아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까 뭐 맥가이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1415년 정도면 이때가 어느 정도냐면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냐면 이때가 잔다르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잔다르크가 100년 전쟁을 하다가 마녀로 몰려서 사망을 했을 때가 1431년이에요. 네. 근데 잔다르크가 마녀로 몰려가지고 사망했을 시절에 조선에서는 이 대포를 만 개를 배치를 해놓고 뭐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창 가지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마녀 같다는 얘기도 막 하고 그런 시기에 옛날에 요즘에 그거 틀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먼 나라 이웃나라 영국 편인가 프랑스 편인가 보면 그때 뭐 영국 사람들은 뭐 석궁을 잘 사용해서 어쩌고 뭐 이런 거 옛날에 이용복 선생님 그려놓지 않았었나? 네,
그런 약간 그런 썰을 되게 많이 푸셨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게 맞는 정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때 당시에 유럽의 시대상은 그런 건데 조선에서는 최무선 이후로는 화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런 국방력 국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종 시기에는 이제 더 개척을 네.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요즘은 옛날 사람들은 이 한국 삼한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모습이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반도 지도라고 하면 가끔가다 뭐 남북 단일팀 할 때 이렇게 깃발하면 네. 그리는 그 그림 그게 우리는 당연히 한반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압록강 두만강 밑으로가 한반도라는 생각은 사실은 세종시대에 땅을 그만큼 많이 개척한 다음에 굳어진 거거든요.
그쵸.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최무선이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 화양 무기로 시대의 진입이 좀 빨랐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조선왕조 그 세종실록 보면 세종실록 세종대왕이 되게 나쁜 상사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말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되게 괴롭혀요. 근데 그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신하 하나가 뭐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어요. 뭐 화포 관련해가지고 총이었나 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세 페이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세종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화포가 들어온 계기, 그리고 최초 화포의 성능, 이후 개량 과정, 그러면서 현황, 네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네가 틀려서 지금 어떤 해악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러면서 정말 무섭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록에 네.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격동 에피소드가 이렇게, 격동의 네. 에피소드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거기서 많이 가져오셨군요. 네. 세종대왕의 그렇습니다. 잔소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화약 무기를 계속해서 많이 활용하고 개량하려고 되게 노력을 꾸준히 계속 많이 했고 심지어 뭐 또 이것도 사극 같은 데서 의외로 별로 안 나오는 장면인데 그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분 있지 않습니까?
이정재 선생님.
수양대군. 세조. 그분이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엎은 다음에 네. 나라를 엎고 나니까 얼마나 좀 뭐랄까요. 다시 되치기 당하지 않을까? 다시 저 역적놈 잡아라라고 해서 다시 자기한테 복수하는 놈들이 오지 않을까? 좀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김종서를 제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 주변에 호위병을 세워놓았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호위병을 세울 때 무장을 이 화약 무기를 총통을 20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집을 지켜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미 총 비슷한 거를 들고, 예, 그 수양대군 시대 때부터 이미 그렇게 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수양대군에 되게 신복으로 책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한명회잖아요. 네. 한명회를 뭘로 임명을 시키느냐면 이 군기감, 예, 화약 만들고 무기 만드는 책임자로 한명회를 보냅니다. 이거 화약 무기를 장악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낸 거겠죠.
확실히 가시던 분들이
우리가 지금 약간 옛날 총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 삼총사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총 같은 걸 상상하잖아요. 네. 조선시대 총도 그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 총이 개발돼서 나온 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조총이라는 이제 진짜 유럽식 총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놀라 가지고 아, 우리도 저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딱 만들었을 때 일단 나에게 익숙한 것에서 이제 그걸 그 기술을 적용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마차 모양인데 엔진 날려가지고 말만 없는 식의 자동차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화포가 그 화살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 대장군전 이런 것도 대포를 보면 이렇게 서양 대포는 알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무로 만든 화살을 꽂아가지고 쏘거든요. 그리고 개인화기도 그 조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조총은 이렇게 탄환을 쓰죠. 근데 그 전에 쓰던 그 새총통 그 작은 그 개인화기들이 있었는데 개인화기들도 이렇게 화살을 꽂아서 쏩니다.
아 그렇군요. 화살의 네. 추진력을 보조해주는 약간 그런 장치처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쏘기가 더 쉽잖아요. 아, 그죠. 예, 팔 힘이 없고 이렇게 해도 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조선 신하들이 그 새총통은 뭐 부녀자와 아이들도 쏠 수 있으니 뭐 유익합니다 하면 그 반대편에서 뭐 화살에 비치는 범위에 반의 반도 못 가니 모두 깨 부숴야 한다 뭐 이러고 아, 재밌게 싸웁니다.
예. 조총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면서 좀 끝내면 그래서 조총이라는 거에서 좀 뒤처졌지만 조총도 또 어차피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니까 바로 따라잡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많이 생산을 하면서 금방 또 조총 시대로 또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조 시기에 1627년 조선왕조 실록 기록만 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경 지방은 제외하고 8도 중에 국경 지방은 제외하고 6도에서만 조총이 17,180자루가 지금 배치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당시에 미국과 같은
네, 당시에 조선의 뭐 병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주류가 이미 인조식이면 1627년이면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잖아요. 네네. 400년 전에 이미 주력 무기가 총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거를 너무 좀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식으로 만들다가 생긴 좀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조선 후기가 되면 막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막 유럽의 네.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 유럽 사람들은 막 총으로 공격하는데 막 조선 사람들은 막 창과 칼로 막 항전을 하다가 막 뭐
도깨비다
전멸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지금부터 400년 전에도 이미 주력 무장이 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뭐 원행 을묘 정리 의궤나 이런 조선 시대에 그려놓은 그림 같은 걸 보면 뭐 임금님 행차가 간다 임금님의 어머니가 행차가 간다라고 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호위병들이 다 이렇게 총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조선 시대에 아주 일상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용 기자님 뭐 정리해온 거 있잖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한 느낌의 국방 관련된 이야기가 있느냐. 네.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국방일보라고 아세요?
국방일보에서 네. 약 네. 2년간 칼럼을 쓴 칼럼리스트 중에 좀 제일.
맞다. 아, 맞아.
맞죠. 네.
국방일보 그거 칼럼 쓰셨지. 그렇죠. 근데 그 작가님이 쓰신 칼럼 얘기가 아니고요.
네.
여기에 칼럼 시리즈 중에 2001년부터 제가 군 전역하던 해니까 작년이죠. 네, 당연하죠. 언제나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단 말이야.
네, 그렇죠. 예, 네, 그.
다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하신 유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길게 연재가 된 거죠. 한 20년 가까이. 아니, 농담이고. 한 2006년까지 네. 연재가 됐던 시리즈물 중에 제목이 철모에서 미사일까지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거 아시죠?
아니요, 뭔지 알겠어요?
아, 아무래도요.
아,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짠 느낌이 딱 오는군요,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거기, 그걸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시리즈였습니다. 네. 왜냐면, 정말 그, 날 것 그대로의 무기 개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특히 제가 이 칼럼을 재밌게 읽게 된 계기가 된 게 뭐였냐면, 일곱 번째 무기로 소개된 게 있었어요. 근데 무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회에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무기체계로 소개된 게 돌고래라는, 혹시 해군에 돌고래라는 배가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시죠? 예, 맞아요. 잠수함입니다. 잠수, 아, 아는 분들이 잠수정? 계시는구나.
잠수정? 잠수함?
잠수하, 그러니까 작아서 잠수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제가 군대 입대한 게 2004년이거든요.
네.
군대를 20년 넘게 한 건데.
아니고,
2004년부터인데, 이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국방일보에서 발견한 게 아니죠. 본 건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2003년 12월 29일, 월요일,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들어온 기 불과 얼마 전 이야기했던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이 날이 왜 특별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잠수함 이야기인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두 종류만 있는 줄 알았어요. 209급, 214급 해가지고, 이제 장보고급과 뭐 이런 그거 있잖아요. 독일에서 설계도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든 그.
육군의 행정병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보급병입니다.
보급병.
예. 구분해주시고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이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완전 국내 기술로,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순수 국산 잠수함이, 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니까 이 2003년 12월 29일이 왜 중요한 날이었냐면, 돌고래 이 잠수정이 퇴역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그 느낌으로. 그 전까지는 아름아름 다 알았죠. 심지어 저희 부대에는 제 선임병 내 형이 그 돌고래에서 그 복무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알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배였는데 이때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 잠수정을 만들 계획이 나온 게 1976년이거든요.
엄청 옛날이군요.
참고로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완공된 게 1974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조선업이 이제 시작됐던 때, 그때 이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돌고래 개발 사업의 핵심 책임을 맡은 사업 책임자 김영수 박사, 과제 책임자 김흥렬 책임연구원 외에 연구팀에 소속된 한광섭, 이헌곤, 박의동, 서인준 연구원은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 토원이었고 과학장교였던 이상전, 임경식 연구원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실 잠수함을 타보기는커녕 실물을 구경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1976년에 잠수함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뭔가 좀 뭐 이런 좀 사람들이 잘 안 알려졌지만 뭐 재밌는 얘기 없냐고 했을 때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이제 뭐 완전 전쟁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좀 잠수함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독일 잠수함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독일 뭐 사실 전쟁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독일이 잠수함을 판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은 좀 싫었던 거예요. 약간 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리 쓰다가 안 쓰는 잠수함 있으니까 너네 그 저렴하게 가져가라. 그 가격에 너네 승조원들 교육까지 시켜주마.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좀 너무 낡아서 아닌 것 같고 하다가 막 이게 정치적으로 엮여가지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재밌게 나오는데 그걸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여건이 엮여가지고 그냥 독자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76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뭐 국제 정치, 국내 정치, 뭐 이런저런 정치,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 해가지고 잠수함을 만들기로 딱 했는데. 박이동 박사님이 이런 그 언급을 합니다. 함정용 볼트와 너트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국내 산업 기술 수준에서 더욱이 잠수함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입소 2년차 연구원 10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잠수함을 국내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들 쉽게 믿을 수 있었겠느냐. 못 믿죠.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최무성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99억 6천만 원이 든다는 게 계산입니다. 요즘 가치로 해도 1,400억 원인데 네. 사실 좀 싸죠. 잠수함이 1,400억 원이면. 그런데 이제 이 당시 1976년이었던 걸 생각하면 1,400억 원이면 뭐 몇 조 원 정도 뭐 좀 가격은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경제 기준을 생각하면 이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느껴지는 걸로는 몇십조 원짜리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험적으로 시작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연구 예산만 씁니다. 이게 건조 예산은 이게 프로토타입 건조 예산 안 나오고 연구 예산만 쓰는 게 몇 년 동안 이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이 확보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베트남 전쟁? 아니면...
뭐냐면 12.6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죠. 이게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니까 사업 자체가 위기가 돼,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능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분이 김영수 박사가 국방과학연구소 신문택 소장을 찾아가가지고 아 이거 잠수함 독자 개발 진짜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과 이런 걸 위해서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돼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설득된 게 왜 기회가 되냐면 이분이 이 심 소장님이 그 설득을 당한 날이 1979년 11월 1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철권을 가지고 있던 그 대통령이 사망하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대통령 유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구소장 전결로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네. 은근히 저런 일이 많았어서 그러니까 뭐 서울의 봄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아버지 안 계실 때 텔레비전 바꾸고 이런
거 네, 네, 약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시나리오 허락 안 해주던 거 그 기간에 확 다 풀어버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제작이 안 된다고 했던 것도 다 그때 제작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덮였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좌초할 수도 있었던 게 대통령의 죽음으로써 예산이 나오는 네. 이상한 상황이 된 건데 그 상황이 돼가지고 또 막 이제 막 신나가지고 만드는데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잘 될 리가 없는데 막 독일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배우고 뭐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 눈 감아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칼럼 자체에 예를 들어. 그 잠수함은 일반적인 철강으로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압을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고장력강을 쓰는데 고장력강을 용접을 하다 보면 일반 강제에 비해서 막 균열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용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독일 가가지고 이렇게 눈치껏 바온이라고 뭐 대충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훔쳐온 거죠 기술을. 약간 자전거 살 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압축 응력이 아닌 인장 응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수상함을 만들 때는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잠수함을 만들면 이 아래에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이게 용접이 균일하게 안 되고 이게 막 이게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이런 자전거 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컴퓨터도 없고 로봇도 없던 시대에 잠수함이라는 걸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잠수함을 어떻게 용접해가지고 만듭니다. 이때가 1981년 8월 2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이 눈 감아줬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산인가요? 타쿠마 한국 조선소에서 만듭니다. 근데 그 타쿠마는 미국 회사인데 원래 미국 조선업이 몰락하면서 망했죠. 근데 어쨌든 타쿠마 조선소에서 이 그 성대한 진수식이 열립니다. 1981년 8월 2일 오전에. 그런데 이 배를 약간 대북 정보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뭐 네. 스파이도 올려보내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대한 진수식을 아무도 몰래 해요. 그래서 이날 오전에 이제 그 여기가 뭐 마산 뭐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이것만 보러 오진 않았겠죠. 이날 그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해사로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에 이때 그 돌고래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생겼다는 힌트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해군은 그동안 각종 함정과 장비의 현대화에 힘써 방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왔으며 특히 우리 해군의 오랜 숙원이자 현대 무기 체계의 정수인 신예 함정을 최근 우리 손으로 만들어 진수시킴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최근이 오전이군요.
최근이 오전이었던 거야 아까. 아까 최신 함정은 이제 잠수함인 거죠. 아까 잠수함을 진수시키고 왔다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약간 애둘러 가지고 말하는 게 유일한 공식 언급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그리고 이런 배가 있다는 말은 이 배가 완전히 퇴역한 2003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진짜 것이죠.
진짜 오래도 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게 원래 뭐 정주영정신 뭐 이렇게 500원짜리 거북선 뭐 이런 거였다가 갑자기 잠수함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이 설계도를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90년대가 되면 그 장보고급, 그러니까 독일 타입 209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든 잠수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식적으로 갑자기 설계도가 왔다고 잠수함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바닥부터 완전 그냥 그 2년 차 된 연구원들을 데리고 만든 사람이.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그래도 약간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그 무슨 고속정 이런 거 말고 좀 그럴듯한 그 물에 떠다니는 군함을 처음으로 만든 것은 그러니까 진수한 건 1980년입니다.
울산급인가 그렇죠?
맞아요. 네. 울산급입니다.
그게 저기 여기 서울 항공을 그와 같은 급이죠.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그 수상함 제대로 된 수상을 만든 게 1980년인데 잠수함을 처음으로 만든 게 1981년이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압축 성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는데 거기 서울항공원에 서울함이 있잖아요.
네.
울산급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제대로 된 군함의 그 울산급의 두 번째 함입니다. 두 번째 배와 그 옆에 보면 그 서해 교전에서 사용했던 그 참수리라는 고속정이 있고요. 그 옆에 그 돌고래가 있습니다. 그 세척이 있어요. 그 세척을 서울항공원에 가서 그 세척을 보시면
그 돌고래가 좀 제일 작아서 약간 좀 눈에 좀 제일 덜 띄는데 그죠?
예. 그거 아마 그냥 서울만 보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70년대 그거 개발하신 분들이 와서 보면 약간 눈물 나겠다.
그거 장난 아니죠. 이거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잠수함을 만들다 보니까 맞다. 이거 장비들은 어떻게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배를 처음 만들어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을... 그런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진수식 날짜 맞추려면 한 100명이 붙어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대충 배가 완성이 됐으니까 근데 배에는 한 두 명밖에 못 들어가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기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만들어냈고 그게 지금 해군을 만든 거고 그 정수를 지금 서울항공원 한강변에 가시면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최무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최근에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간단히 요청을 했더니 약간 세종대왕이 지금 떠올랐어요. 재밌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재밌었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그 공원에 가면 돌고래 저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보면은 그 변기가 그냥 가운데 있습니다. 커튼도 없이.
충격적이네요.
네.
그 얘기 빠뜨렸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네요. 네, 꼭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일단은 7월에 격동 500년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작가님한테 질문 있으시거나 나 오늘 여기 와서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서 이 얘기는 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조금 질문을 앞자리 좋네요. 마이크 드릴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무선의 소설 같은 순간. 늘 듣고 싶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최고네요, 최고. 네네. 제 지금 오늘 약간 뭐랄까 약간 복잡했던 것 같은데 이용 기자가 말이 약간 길기도 했고 이거 잘하면 2시간 내에 끝내겠는데 이런 좀 들뜬 마음에 제가 깜빡했네요. 네.
쉬울 수가 진짜. 야.
네, 소설 같은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진짜 열심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니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 질문 없으십니까? 그 네. 점을 지적하시면.
일단 하죠 이거 하죠.
해야죠. 네.
짧은 걸로 말씀드리면, 이 화약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좀 재밌는 기록 중에 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끝을 내면, 최무선은 한 3대에 걸쳐서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자기 아들, 손자 다 이런 일을 했고. 예, 네,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적성이 많은 사람이보다는 조선시대라가지고,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너도
이거 해. 화약 만들었습니다.
그냥 신분제로 뭐 이렇게 냈던 그런 느낌이긴 한데,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1478년이라는 시기가 되어서, 이때는 뭐 이제 모든 이런 게 다 반열에 올랐을 그런 시기인데, 음력 10월 13일 날, 양성지라는 사람이 임금님께 요청을 하는 조정의 이야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최무선 때 화약을 개발하는 이런 엄청난 업적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걸 꾸준히 개발해가지고 우리 조선이 화약 강국이 되었는데 그런 만큼 화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써놓은 자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특히 우리가 화약에 대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써놓은 책은 우리가 기밀 자료로 해가지고 잘 숨겨놨지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참고 자료라고 해가지고 편찬을 넣은 것 중에 살짝 화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좀 돌아다니는 게 많다. 이거를 외국인들이 입수를 해가면 우리의 기밀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양성지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돌아다니는 거를 최대한 다 입수를 해가지고 없애고 정말 꼭 우리가 물려주면서 남겨야 될 최소한의 버전만 남겨놓되 그 내용은 우리가 아, 이 부분이 재밌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 한글로 써서 남겨놓자. 외국 사람 와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 방면이군요.
금방 뺏겨가지 못하게 또. 한글이 뭔지 모르면 뺏겨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한글로 다 써놓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괜찮네.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이 화포, 화약 만드는 자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좀 보다 보면 한글로 써놓은 게 의외로 좀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최무선 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진짜 질문 이번에. 네.
날짜로 봤었을 때 하루 안에 끝나지 않았던 방송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이제 원고가 아닌 메모 정도로 그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셨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오시면 이걸 살짝 이렇게 보는데, 그때 우리 빌 게이츠가 한 장 반 정도 해오시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이게 많이 썼다고 꼭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죠? 적게 썼다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같은 순간이 뭐냐면 그가 시간을 조절하느라 안 이야기한 에피소드 중에
재밌는
그나마 재밌어 보이는 걸 이제 다시 떠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털고 가는 게 많죠.
그 조절 컨트롤러가 내장돼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군요.
네, 남겨놓습니다.
예전에 언제였더라? 그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고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그날은 진짜 뭐 영화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로키부터 뭐부터 그런
있어요,
날이 진짜 길어지는 날이더라고요. 오늘은 할 얘기 없으니까라고 모두가
그래,
방심하는
할 얘기
날.
없을 때요. 그럴 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 날 이제 3시간 반 4시간 가는 날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2시간에 종료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네. 네.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 방송을 작가님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우리 거의 이제 한 8년 정도?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네. 7년 정도 됐네요.
우리가 한 내년쯤 되면 아마 100회를 갈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파티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도 아직도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고 그렇게 하실 얘기가 많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정말 이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때 우리 12시간 빌 게이츠 하고
빌 게이츠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했고요.
빌 게이츠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우리가 했는데? 사람으로 한 것 중에서는 아인슈타인 편을 제로로 했고요.
우리 추석 특집으로 라이브에서 오늘 추석 오후 내내 했던 거 빌 게이츠 맞아요.
추석 특집은 빌 게이츠 맞는데 그 의외로 그렇게까지 그거 오래 안 했어요. 그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했었어요.
그거 더 했던 거. 그 6시간 정도.
6시간? 근데 우리가 아인슈타인 편을 한 8시간 했었고.
네, 맞죠.
우리가 그거 말고 제일 오래 한 거는 수능 특집 했을 때.
수능 특집 3일 했을 때.
그때 한 10시간 했을걸요?
네, 하루에 그죠. 아침에 네. 와가지고.
저녁까지 했어요, 그때. 네,
저녁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한 거지 도대체?
대단하네요.
기운도 좋다, 진짜.
근데 그거 3회 심지어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자꾸 그 최무선, 최치원 헷갈리시는 거 보면 언어 모델과 약간 알고리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제가 그 빌게이츠 편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방송을 저희가 추석날, 이제 오후에 간단하게 노는 날이니까 방송을 하자 이러고서 오후에 모였는데.
그 라이브를 했어요, 그때. 라이브.
밤까지 네.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장난 아니었죠,
와, 진짜
그때.
힘들다 하고선 딱 덮었는데, 덮고 나는데 방송에서 안 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맞아요.
내가, 이분 진짜 예사뿐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죠. 예사뿐이 아닌 건 그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맞아요. 이게, 네. 정말 체력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되게 부러워요.
네. 맞아요.
그해 연말에 네. SBS에서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아,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를 섭외해 가면서 빌 게이츠 전문가로 섭외를 해 갔어요. 진짜 황당하게 빌 게이츠 빌 게이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 빌 게이츠 전문가 박재식 작가님 나오셨다고.
아, 네네. 네.
빌 게이츠도 자기 얘기 그렇게 오래 못하고
돌아가시네.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 달에도 또 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좋은 여름 보내시다가 저희는 한 달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